오늘 말씀 중풍병자의 기운이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이 중풍병자를 하나의 무대로 생각해 보세요. 이 사건을 그 무대에 이제 등장하는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첫 번째는 중풍병자 자신이고, 그 다음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용서받는 것을 싫어하는 그 서기관이라는 사람들, 그 전문 신학자들, 그 스크라이브스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에 속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풍병자의 치유를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들, 무리들이 있습니다.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마지막 그 부분을 볼 것 같으면은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끝나느냐 그러면은 12절에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니라. 그러니까 서기관들이라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서 신성 모독자라고 비난을 했어요. 하나님 위에 누가 용서할 권한이 있단 말이냐, 뭐 일개 목수가 말도 안 되는 그런 참난된 죄를 짓는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무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대의 축복의 장소에서 가장 은혜로운 사건이 일어난 곳에서, 한쪽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이라 그러고 다른 쪽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두 무리의 반응이 극적으로 대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역설적인 사건에서 우리들이 배워야 할 교훈들이 사실상 굉장히 많아요. 그냥 단순하게 중풍병 환자가 사지를 못 썼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치유를 받았다. 참 굉장한 기적이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평면적인 그런 현상적인 것을 말하기 위해서 본장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까닭은 하나님의 그 매 말씀과 매 사건들이 굉장히 큰 하나님에 대한 스토리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진리가, 교훈들이 거기 많이 있다는 거지. 그것을 이제 파헤치고 깨닫고 하는 것이 성경 공부고 강해 설교고 묵상하는 것이죠. 그래서 건성을 읽으면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 읽는 그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되겠어요. 첫째, 주님은 우리들이 원했던 것 이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교훈을 담고 있어요. 중풍병자 친구들이 원했던 것은 그들의 이 친구가 예수님에게 가서 그 병을 낫게 하는 것이에요. 그 병나음을 받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들이 원했던 것이에요. 그것이 그들이 원했던 것의 상한선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가서 받은 것은 그들이 기대하고 원했던 것 이상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 이상은 자기들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이라는 거죠. 즉, 죄에 용서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불치병 환자를 데리고 왔을 때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거기는 관심이 없었어요, 사실상. 왜냐하면 지붕을 막 뚫고 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중단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들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아마 굉장한 소요가 일어났을 것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붕을 막 뚫고 있으니까 어떤 일이 났겠어요. 먼지가 떨어지고 뭐 나무조각 떨어지고 뭐 흙먼지 말도 뭐 예수님 머리에도 떨어졌겠죠. 사람들이 반응이 어떻겠어요. 아니 지금 예수님이 귀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이런 방해를 하다니 도대체 누구야 이러겠죠. 예수님 말씀 마친 다음에 순서를 밟아서 자기 차례가 오면은 치유를 받을 것이지, 여기 지금 환자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뭐 새벽부터 와서 지금 기다리고 이러고 있는데 그 난데없이 지붕 뚫고 와가지고 거기서 환자를 달아내리고 예수님 보고 낫게 하다 이런 식이니까 얼마나 괘씸했겠어요. 황당한 반칙이라고 생각했겠죠? 율법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수많은 환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중풍병자가 이 한 사람뿐이었겠어요? 당신만 뭐 그런 병 걸렸어? 우리도 지금 아주 절박하다고.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분이 환자들을 아침부터 와서 기다리는 환자를 제쳐두고 법도 질서도 무시하고 이 새치기하고 끼어드는 사람을 남의 집 지붕까지 떠내는 이 무법한 이기주의자들을 그대로 받아주셨다고 불평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무리들은 이 사람을 보고 예수님이 야단치기를 바랬겠죠. 우리가 거기 있었다면 어떻게 똑같은 반응을 보였을 것 같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우리들은 대체로 자신의 이해관계가 걸려있으면은 굉장히 다른 사람에게 뭐 양보하거나 희생할 마음이 없어요. 인간들은 근본적으로 너도 나도 할 것이 다 이기적이에요. 자기 보호를 하려고 그러고 이타적인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뭐 좋은 설교의 타이틀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적으로 그것이 적용이 잘 안 되죠. 이런 상황 속에서는 더군다나.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이라는 것을 아주 자주 곧잘 내세우죠. 법대로 해야 될 거 아니요 이러죠. 그때는 법도 필요하고 뭐 질서도 필요하죠. 사실 율법, 법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법입니다. 그거 하나님 질서에 하나님이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들이 그 같은 법, 그랬던 한계를 넘어서 우리의 논리를 넘어서 자비와 동정을 보이기를 원하세요. 희생하기를 원하시고 이타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 중풍병자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굉장히 뜻밖이었어요. 굉장히 놀라웠어요. 그런 중풍병자는 나무라시지도 않고 무슨 창망하거나 무슨 뭐 야단치시거나 나갔다가 다음 순서에 오라거나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전혀 한마디의 불평을 하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중풍병이라는 거 하고 죄의 용서 중에서 두 가지를 하나 택하라 그러면 중풍병자 입장에서 어느 쪽을 택하겠어요? 당연히 자기 병 낫는 걸 택하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들이 가진 문제의 표면적인 필요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근본적인 문제, 다시 말해서 중풍병자가 가지고 있던 최대의 이슈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죄책감에서 풀려나는 것이었습니다. 중풍으로 전신이 마비된 사람이 가장 바라는 것은 자기 병 나는 것이었겠지만 하나님이 진심으로 바라고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의 죄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용서받기 위해서 지붕을 뜯어낸 건 아니죠. 사실은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줄 것이다, 그걸 죄의 용서를 받아야 된다 그러고서 오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다 병 낫기 위해서 왔죠. 치유의 문제가, 치유의 기적이 오는 그 부작용이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 병낯으로만 와요. 그러나 근본적인 자기 자신이 가진 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래서 치유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주님, 제가 잘못했으니까 저희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가 굉장히 엉망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문제는 이거예요. 교회 문제가 많고 부패하고 아주 어려운데 그러면 그것을 다 밝히는 거 그거 좋습니다. 필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지혜롭게 해야겠죠. 근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그와 같은 뭐 교회 부패상을 알고 누가 무슨 짓 했다더라 뭐 이런 거 디테일하게 뭐 다 그런 것을 아는 것보다는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지은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것이에요. 그 일을 우리나라 교회가 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 근데 전국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교단적으로도 일어나지 않고 개교회적으로도 일어나지 않고 그런데 가담했던 교회들이 그걸 위해서 우리가 철회를 합니다 하는 그런 얘기도 없고 대국민 사과문도 없고 사실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평소에는 뭐 교회가 사회 끼친 영향이 크고 뭐 어쩌고 좋다 뭐 기여한다 어쩐다 하면서 그나 여 같은 폐를 끼쳤을 때는 우리들이 신앙 양심상 그냥 있을 수는 없는 거든요. 그야말로 그 많은 돈을 교당에 다 벽에다 부르고 다 하는데 그게 아니라 붙일 게 아니라 그럴 때 큰 돈을 써서 각 매스컴 한 미디어에다가 사과문을 보내야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의 진짜 근본적인 문제는 그렇게 하고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문제, 예수가 누구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참 예수를 믿느냐, 참 복음을 믿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참 복음을 전하지 않고 참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결국 올 것이 온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야말로 우리가 그것을 회개하고 복음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근본 이슈는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가르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복사성에 다 젖어 있기 때문에 돈이 다 문제가 되어버린 것이고 여러 가지 부패가 들어오게 된 것이죠. 복음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모르니까.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늘 고백하듯이 이 신앙 고백문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문, 예수가 누구라는 것을, 기독인 누구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대로 안다면은 그런 오리로부터 우리가 혹 오리를 범했다 할지라도 쉽게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그 어프로치는 동일한 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이슈가 뭔가, 우리에게 진짜 해결해야 할 것이 뭔가 하는 그것을 붙잡으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신 거죠. 물론 우리에게 병 낫고 하는 것도 해주셨어요. 병도 낫게 하셨고 우리의 영혼의 필요도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얘기하시고, 결국은 여기서 얘기하려는 것이 뭐냐면 병 낫게 하고 뭐 용서 선포 자체보다도 그 용서를 선언하는 분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사제권, 사명권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가 누구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을 위해서 언제나 역사하시는데, 하늘아버지는 긍휼과 은혜에 풍성하신 분이라고 했어요.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 얹어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던 그 상한선을 훨씬 더 초월하는 하나님의 무한대의 축복을 내리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야말로 무한한 은혜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것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 큰 은혜를 늘리고 늘리고 맥시멈을 해서.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같은 축복을 날마다 간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열망이 별로 없는 것이죠. 복음을 계속해서 잘 알아야 하는데 되지 못하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거 다 알죠, 물론. 근데 대개는 문제가 뭐냐면 거기서 그쳐버려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리셨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의 삶 속에서 매 시간 매 초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의 강물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온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을 체험적으로 너무나 몰라요.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이 여러 가지 그 참 불행한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생기잖아요. 근데 우리들의 불행한 그 문제의 핵심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은 그를 신뢰하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피어나게 하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탄식하고 눈물과 고통으로 지내던 그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안에서 점차적으로 내가 맑아지고 더 부드러워지고 더 깨달아지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 입에서 참 탄식에 젖었던 내 입에서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터지게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승리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이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가 체험하라는 것이죠. 불행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분이다. 우리 모든 것을 주시고도 남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요,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고 그것도 금방 용서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중풍병자가 용서받기 위해서 뭐 준비한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용서받기 위해서 뭐 새벽기도 간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들려서 그냥 왔을 뿐입니다. 그 사람에게 주님은 바로 용서를 선언하셨어요. 우리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금방 주시지 않을지 몰라요. 대체로 시간이 걸려요. 또 대체로 그것이 순화될 때까지 방향을 바꾸시고 목표를 바꾸시고 내용이 바뀌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같은 정화 작업을 거친 후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최선의 복지를 위해서 날마다 쉬지 않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항상 믿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주님의 원하시는 뜻에 따라서 나는 이제 앞으로 살 거야, 주님을 정말 잘 섬기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결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잘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주 잘 들으세요. 그는 우리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에요.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그 잊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잊어버려요. 내가 하나님께 잘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놓고 잊어버리죠. 작심 삼일. 예. 너의 인애가, 너의 하나님 된 사랑이 쉬 사라지는 이슬과 같도다 하고 호세아 선지자가 탄식했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거든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면,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겠다 그러면, 복음대로 내가 살겠다 그러면, 내 집의 지붕이 뜯겨집니다. 주님이 내 집에 거처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집에서 침식 제공해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예수님을 내 집에 모시면 내 집의 지붕이 뜯길 수가 있어요.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그 다음날 와서 그 집에 지붕을 수리했다는 말이 없어요.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내 집에 모시면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보상해 주세요. 은혜로 몇 배로 보상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내 집에서 용서를 선포하신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내 집에서 내 인생살이에서 내 삶의 언저리에서 또 안에 들어오셔서 사람들이 치유되는 것을 체험하고 보게 하세요.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무리들이 하나님께 영처 문 밖에까지 꽉 차지 않았겠어요? 옛날 사람들 집이 커봐야 뭐 진짜 얼마 안 되는 평수인데 사람들이 거기서 자기 집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찬송하고 막 영광을 돌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얼마나 큰 보상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날 그 집주인은 평생을 두고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충만한 은혜가 자기 집에서 온 무리에게 흘러나가는 걸 보고 가슴이 아주 벅차오르지 않았겠어요? 그렇다면은 내 집 지붕이 뜯겨나가는 것이 무슨 뭐 문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은 또 이와 같은 하나님을 위한 좀 새로운 게 새길 게 갱신된 교회를 하려고 하면은 손해보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주님을 위해서 손해보는 거 손해가 아닙니다. 유익이고 이익입니다. 내 집의 지붕이 뜯겨나가는 일이 있어야 돼요. 실제로 내 삶에, 내 인생에서 내 집의 지붕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에서 봉사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뢰하고 살기 때문에, 예수님에서 내가 자리를 내려놨기 때문에, 그것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내 지붕이 뜯겨지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내 지붕에 지붕 한 장이라도 안 뜯겨, 계약장 하나라도 안 뜯겨나가려고 그것을 움켜쥐고 있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모래 위에 진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집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고 있다는 것을 전혀 체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내 재산은 내가 붙잡고 있을지 몰라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재산은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메마른 삶이 되죠. 주님을 위해서 내 자아가 죽을 때마다 나는 소생한다는 것을 체험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버리는 것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별다른 충족의 은혜를 체험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속에 있는 것들, 세속적인 것들, 비용적인 것들 내려놓을 때마다 비로소 하나님의 새로운 에너지가 내게 들어온다는 것을 체험해요. 여러분, 이것은 체험적인 것이기 때문에 부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라는 것은 실천을 해보면 압니다. 내가 서럽고 내가 괴롭고 내게 눈물이 가득 고일 때, 내 가슴이 불편할 때, 여러 가지 세상에 의해서 불의해서 참 로처럼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할 때, 그때 하나님이 임재를 체험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죠. 물론 그건 누구는 못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유독 나에게 와서 내 심령에 안주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용서를 선포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는 그 일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을 일치시킬 때예요. 그리스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잃는 것이 있고 무엇인가 기여하는 것이 있고 무엇인가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원망을 듣는 것이 있고, 예? 예수님 얼마나 큰 원망과 비난을 받았습니까? 신성 모독죄라고, 신성 모독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이 참으셨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참을 수 있을 때 그때 영적 활력이 솟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서 더 강력하게 담대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삶이 경신된 교회가 추구하는 것인 줄 압니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다시 얻는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 소중한 것들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여러 배로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보상의 은혜가 성경에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구체에 부정할 필요가 없거든요. 보상받기 위해서 상받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것은 중요한 동기부여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연약한 우리를 생각하셔서 약속의 말씀입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 다음 마지막으로 중풍병자가 들려온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구원을 받아야 할 우리 인간들의 실태를 가리킵니다. 중풍병자 생각해 보세요. 온몸이 마비가 돼서 뭐 그냥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다른 사람께 다 의존해야 됩니다. 어떻게 주님께로 나갈 수 있었어요? 친구들이 도와줘서 무기력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 포인트가 이거죠. 싱싱하고 뭐 생생한 사람, 건강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온 게 아니라 무기력한 사람, 무력한 사람, 자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완전히 땅에 떨어진 사람,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사람으로서 예수께 나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기다리고 계세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내 손에 들고 가는 것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뭐 붙잡고 뭐 이렇게 뭐 쥐고 뭐 안고 뭐 쥐고 어깨 메고 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빈손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무기력한 자로 나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개의치 않고 자신의 무력한 모습 그대로 나갔어요. 사람들이 막 바라봤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왜 사람 바라봐요? 왜 나를 그렇게 쳐다봅니까? 분노로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왜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죄의 용서 뭐 이런 말이 났을 때 아 뭐 저만 죄 지었습니까? 저의 죄만 끄집어내셔서 마치 이 많은 사람 중에 나만 죄를 지은 것처럼 나의 죄를 용서하신단 말입니까? 아, 다른 사람에게도 용서를 선포하셔야죠. 그런 식으로 불평하지 않았어요. 창피하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다른 사람 생각할 때는 아, 저 사람이 병을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병이 났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이 서로 그러죠. 무슨 자기 잘못이 드러나 그러면 나만 뭐 죄 짓나? 다른 사람 죄 다 안 짓나? 다 마찬가지지 뭐. 다 죄인인 걸 뭐. 이런 식으로 자기 방을 하고 합리화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 죄를 용서한다고 할 때도 상당히 불만일 거예요. 왜 나만요? 나만 뭐 잘못했습니까? 이 사람 죽은 시체와 다름이 없는 자로서 예수께 들려갔습니다. 그렇지만 죽은 자로서 예수께 나가면 살아나죠. 돈과 무슨 학벌과 사회적 신분과 명예와 자존심과 이 모든 거 다 제쳐주고 들려서 들 것에 들려서 그것도 남의 손에 의해서 속죄 없는 인생으로 주님께 나가는 자는 영생을 받고 용서를 받고 죄책감이 사라지게 되고 걸어서 새 생명으로 주님 주시는 부활 생명으로 나갈 수 있다. 그것이 복음이죠. 들 것에 눕혀지면 구원의 소망이 피어오릅니다. 나의 무력함을 부인하면서 주님을 거부하면 사망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들 것에 누운 채로 예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죄의 용서와 치유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주님께 나가시렵니까? 내 잘난 것 내 손에 잔뜩 끼고 나가실 그런 생각은 없으시겠죠. 물론 예수님 그런 거 전혀 필요하시지 않아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장 무기력한 속죄를 없는 모습으로 나가서 주님의 자비를 구해야겠죠. 지금도 예수님은 용서와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무상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들 것에 들려오는 자를 기다리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자비를 체험하는 주님의 용서를 체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 들 것에 실려가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중풍병자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주십니다. 주님 중풍병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라고 일치시킬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치유와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무리들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의 부끄러운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연약한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게 되어서 저희들이 다 담대한 마음과 담대한 정신으로 주 예수를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찬송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고 영원토록 찬송을 받아도 다함이 없는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